저는 교회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됩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댕겼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오늘이 한국교회를 말아먹고 있는 주범들입니다. 교회는 오래댕겨가지고 알건다 알아. 부흥회가 뭐 하는 건지, 저녁예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가면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 근데 예수를 만나본 적은 없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1,000원짜리 주고 교회 가라고 그래서 지금도 주일헌금 1,000원 하는 것들이 모태 신앙이야. 나이 스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대학생 됐다고 청년이라고 주일학교 교사하라고 그래. 그럼 또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끄덕대고 댕겨. 미리 믿느냐고요? 없어. 그냥 교회 오래 댕겨도 교사하는 거야. 나이 서른 넘어가면 집사님이라고 불러. 집사는 믿음 굉장히 좋은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나이 서른 넘었는데 이놈 저놈 할수 없으니까 붙여주는 호칭이 집사여. 그러니까 집사님, 그럼 그게 믿음 좋은 거라고 전혀 관계 없어. 그리고 그냥 교회만 끄덕대고 댕겨. 그러다가 이제 나이 50 넘어가잖아요? 권사라고 불러. 권사라고 부르면 믿음 굉장히 좋은 줄 알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이 50 넘었는데 집사라고 부르면 또 체면 깎일까봐 불러주는 게 권사여. 아이고, 어떤 것들은 권사 안 시켜준다고 소가지 부려 싸가지고 권사된 것들도 있어. 천국 갈수 있느냐고요? 못 갑니다. 내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생활을 해봐서 알아. 이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여기도 앉아 계셔. 그런 것들은 냄새가 나. 네, 그렇게 대강대강 교회만 댕기던 어느 날, 내 우리 주님 만나게 됐어. 나는 날 우리 주님 만나게 됐네. 그리고 그 사랑 알게 됐네. 참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 근데 은혜는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우는 것들 많이 봤어. 근데 은혜는 눈물이 아니요. 은혜가 눈물에서 끝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그 다음에 뭐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 믿고 변화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밭제일교회 나온 다음에 변화된 게 없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봐요. 넌좀뭐 변한 거 있냐? 시작.
넌좀뭐 변한 거 있냐?
반대 사람한테도 물어봐. 반대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넌뭐좀 변한 거 있냐? 시작.
넌좀뭐 변한 거 있냐?
교회 댕긴 지 30년 되도록 변한 게 없어. 그건 가짜요. 그건 가짜요. 그런 것도 천국 갈수 있느냐고요? 못 갑니다. 한밭제일교회 나오기 전과 한밭제일교회 나온 다음의 인생이 달라져야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가지고 무언 예수를 믿는다고요. 변화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제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니까요, 많은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일어난 많은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 사라지를 않는 거야. 옛날에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안 돼. 그거 안 된다니까. 해봐도 안 되잖아. 맨날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아, 물론 나는 안 되지. 내가 할줄 아는 게뭐 있어요. 근데 죽음을 이기신 이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 이분이 계시고 나니까 될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어. 아,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왜 그런 말씀만 눈에 들어나 몰라. 아, 어느 날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후를 읽는데 거기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들이 가간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그러시 하나님의 여러분, 장래 소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놈들이 다 아멘 하니까 따라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진짜 믿어지는 사람만 아멘 한번 해봐. 소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살아가는데 평강이 별로 없어. 그리고 또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코로나 시작되니까 그거 아주 심란하더만. 아유, 코로나가 시작되고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우리 교회도 경찰관이 앉아 있었다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느라고 구청에서 와가지고 사람 머릿수 세고 가고 그러고 댕길 때요. 아유,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안 했는데 이 코로나가 시작이 돼가지고 다 재앙이라고 난리인데 이거 하나님이 재앙 안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재앙이 아닐 건데 하나님 그래도 이거 교회 문 닫으면 안 되고 교인들이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지켜주시라고 매일마다 기도했어요. 코로나가 멈추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끝나는 거니까 이 코로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교인들 문 닫지 않게 해달라고 돌아가시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음성이 뭐냐면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여러분 고센 땅이 어딘 줄 아세요?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예선전 통과해서 올라오신 분까지 생겼구만. 그 고센 땅 정도는 알아야지. 고센 땅이 어디냐면 저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창세기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할 때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아들들 11명하고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거기 가가지고서 살 때 그때 아무데나 산 게 아니라 애굽왕 바로가 너들은 여기 살아 그리고 땅을 정해준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 고센 땅에서 야곱이 그 자녀들하고 사는 동안에 창대케 된 거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늘어났는지 애굽 왕 바로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케 되니까 장자가 태어나가든 죽이고 둘째도 죽이고 아들놈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던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 모세가 태어난 다음에 이 모세가 80년 거기서 40년 살다가 또 광야에서 살다가 80살 됐을 때 애굽으로 돌아와가지고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 다 탈출시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열 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파리떼가 날아다니고 메뚜기가 뛰어다니고 막 이런 엄청난 전염병이 생기고 햇빛이 어두워지고 장자들이 죽어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땅이 고센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이건 내가 시작한 거라 내 뜻이 이루어져야 끝날 건데 너네 교회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말씀하셔가지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데 참 묘한 일은요.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가 줄어들질 않아.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났더니 예위 인원이 또 얼마나 많이 늘었나 몰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니까. 코로나가 사람을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코로나 앞에 절망하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코로나 앞에 절망하면서 산 사람들이 문제예요. 코로나 때는요 목사도 할 만했어요. 신방 안 가니까 좋대. 뭐 오라는데 아무 데도 없어. 장례식이라도 안 가도 괜찮아. 아이고 괜찮았어요. 시간도 많고. 나는 신방 안 가도 택배기사는 신방 가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코로나 걸렸다고 어떤 권사님 코로나 걸렸다고 그래서 나는 못 가니까 과일 한 박스 보냈지 그 집에. 그래서 택배기사가 이제 가서 과일 주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보름쯤 지났는데 남편이 또 걸렸대. 그래가지고 또 과일 한 박스 또 보냈지. 그리고 보름쯤 있었는데 아, 딸년이 또 걸렸대. 아, 그래가 또 아니, 어떤 집 과일 박스 4개 갔어. 근데 어떤 집은 4명이 단체로 한 방에 걸렸어. 이래준 과일 한 박스만 보내면 돼. 그래가지고 코로나 내내 나는 못 갔지만 과일 박스는 엄청 날라댕겼어. 아,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잘 지나가잖아.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코로나 앞에 절망하고 핑계거리 담았던 사람들이 문제예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성경을 읽는데 늘 이런 말씀만 눈에 들어와요. 아, 어느 날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을 읽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런즉 그 다음에 뭐요? 믿음. 아 그래도 저녁 예배 때 올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외구시해야지. 그런즉 그 다음에 뭐라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만 하는데 성경은 단어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즉 그 다음에 뭐라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가지는 거예요? 허구도 몰라. 믿음은 언제 가지는 거라고? 항상.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너 믿음은 항상 가지니? 시작.
너 믿음은 항상 가지니?
믿음은 언제 가지시는 거라고? 항상. 아니 성경에 될 것 같으면 믿어주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믿어주고 그게 무슨 믿음이요? 뭔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간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유명한 교수님이요 박사님이고 목사님이요. 근데 그냥 말이 뭔 얘기하느냐면 홍해는 갈라진 적이 없디요.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가르시는 게 아니라 밀물 썰물의 차이에 의해서 무창포 해수욕장이 그냥 드러났다 가라앉아 그런 것처럼 그런 현상에 일시적으로 일어난 거지 하나님이 가르신 게 아니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믿어야 된다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 가르친 사람이 있었어. 그렇게 믿을 사람은 그렇게 믿으라고요.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믿어지는 사람이요. 믿음은 언제 가지시는 거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믿어지고 안 증명이 안 되면 안 믿어지고 그게 무슨 믿음이요? 과학이지. 이게 과학책이요? 믿음의 책이요? 믿음의 책이잖아. 적혀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언제 가지시는 거라고? 항상 우리 김 목사님 말씀을 참 잘 전하시기로 소문난 분이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참 말씀 너무너무 잘 전하셔.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 말씀을 증거하시는지 간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말씀은 나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믿어지고 저 말씀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안 믿어지고 그게 지금 믿음이요 지 생각이지. 뭔 말씀을 증거하시는지 간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재우는 능력이 있어. 무언 말씀을 하셔도 다 고개가 툭 떨어져.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 가지는 거라고?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봐. 이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 귀에 들리도 아니여. 믿음은 언제 가지는 거라고? 저는 요즘에 내비게이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 이 여자 한번 만나보고 싶어. 아, 내비녀 실수하지 않아. 내 한밭지엘 교회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내비녀가 있잖아. 이 여자한테 내가 딱 한밭지엘 교회 딱 주니까 전국에 하나밖에 없더만. 딱 치면 개백로 뭐 몇 번째 나와. 그러면 땡 치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나를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고속도로 올라가시라고, 경부고속도로 들어가시라고, 내려가시라고, 논산 전환 고속도로 빠져나가시라고. 나는 쭉 순종하고 와. 여기 IC 내려가시라고, 유턴 오시라고, 좌회전 하시라고, 우회전 하시라고. 그러면 쭉 따라오잖아요. 여기 다 오면 우회전 허리야. 그래서 들어왔더니 교회 있더만 어마어마하게 크네. 여기 들어와 있더니요 그 여자가 나보고 목적지에 도착하셨다고 저는 사라질 거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끄면 돼. 어떤 것들은요 내비게이션 켜놓고 또 안 믿어. 지가 가봤는데 이 길이 아니라고 또 엄한데 처박혀가지고 전화했다고 그런다니까. 믿지도 않을 걸 뭐로 켜. 믿지도 않을 걸 뭐로 켜. 이 성경책이 뭐예요? 이게 천국에 이르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믿고 가면 도착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 가지시는 거라고? 항상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제 눈치가 조금 생기셨네. 사랑은 언제 하시는 거라고? 항상. 아, 이쁜 날 사랑하고 비기 싫은 날 미워하고 그건 누가 못해. 365일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꼴보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 아이고 그래도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믿게 하는 권사님들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밤낮 지각하는 것들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조는 것들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 하시는 거라고? 항상. 속삭이는 남편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갑자기 아멘이 줄어? 남편들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디야, 어렵디야. 근데 물어봤더니요,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말도 잘 듣고, 전화만 하면 제깍제깍 받고, 개똥도 잘 쳐주고, 재화랑 쓰레기도 잘 버려주고, 그런 남편들은 사랑할 만 어디야. 전화해도 받도 않는다네. 나가면 연락이 끊긴디야. 돈은 어디다 쓴다, 말도 안 한다네. 뭔 얘기를 해도 잊어버렸다 그런디야. 뒹굴뒹굴 했다, 꼴뱅이라 죽겠다 아주 그냥. 그런 것들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사랑은 언제 하시는 거라고? 아, 이쁜 날 사랑하고 비기시는 날 미워하고 그건 누가 못해. 사랑은 언제 하시는 거라고? 항상. 한번 따라해봐요. 그 인간이 그토록 꼴뵈기 싫은 날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날이다. 시작. 웃지만 말고 버벅대지 말고 그 인간을 떠올려. 그 인간을 떠올린다면 금방 따라해. 그 인간이 그토록 꼴뵈기 싫은 날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날이다. 시작. 살아가다 보면 꼴뵈기 싫은 날이 있다 없다? 많지. 근데 왜 해필 그날따라 그렇게 꼴뵈기 싫은겨? 왜 그런 거라고요? 그날은 내가 뭐 해야 되는 날이라? 사랑해야 되는 날이라 그래.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왠지 사랑하고 싶어. 그죠요?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고 싶어져.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꼴뵈기 싫은 날도 이뻐해줘. 시작.
이뻐해줘.
꼴뵈기 싫은 날도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 가지시는 거라고? 사랑은 언제 하시는 거라고? 항상. 그럼 소망은 언제 가지는 거예요? 항상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될 것 같을 때 소망 가지고, 안 될 것 같을 때 포기하고, 그건 누가 못해? 그건 누가 못해? 안 될 것 같은 날도, 계산해도 답 안 나오는 날도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일어날 겁니다. 이걸 소망이라고 해요. 예수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시편 71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그럽니다. 오늘 이거 외우면 끝나는 거거든요. 앞에 부분 제가 할 테니까 따라해봐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번에는 내가 앞에 거 할 테니까 여러분은 뒷부분만 해봐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배에다 힘 좀 주고 조금만 더 크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오늘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면 된다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은 언제 가시는 거라고? 항상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고3 아이들이 수능 시험 본 다음에 나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수능에서 만점 맞았는데 서울대학을 갈까요? 아니면 장학금 받고 다른 대학을 갈까요? 이런 얘기 한번 물어봐줬으면 소원이 없겠어. 우리 교회 애들은요, 시험만 보면 나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시험을 너무 못 봤는데 재수를 할까요? 지방대를 갈까요? 이런 거 물어봐. 이런 것들 데리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넘 얘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해봐. 나 속 터져 죽어가지고 그냥.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거든요. 딸이 누나고 아들이 동생이에요. 이 아들놈 이 동생은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얘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첫 번째 시험 봤는데 다 맞았다고 금상을 받아갖고 왔어.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내가 이 상정이 얼마나 귀한지 액자에다가 넣어서 방에다 걸어줬다니까. 이 아들놈이 너무 좋아하더니 두 번째 시험 봤는데 또 금상을 받아갖고 온 거야. 없는 살림에 또 가가지고 액자 사다가 만들어서 벽에다 걸어줬어. 또 시험 봤는데 또 상을 받아갖고 왔어. 그냥 시험만 보면 상 받아갖고 오니까. 근데 그 상도 하도 많이 받아오니까 구찮대. 그래서 어느 날 내가 A4 파일 하나 사줬어요. 성가대 악보 끼는 거 사다 줬어. 갔더니 야, 너 상 너무 많이 받아와서 고맙긴 한데 아빠가 돈이 없어서 액자 못 사줘. 그러니까 너 여기다 꽂아둬. 그래가지고 상장 철 하나를 만들어줬더니요. 우리 아들이 시험 보잖아요. 그럼 아빠 상 받아 갖고 왔어. 그래 잘해서 갖다 꽂아둬. 그럼 딱 꽂아가지고 책꽂이에 딱 놔가지고 우리 아들은요. 어릴 때부터 책꽂이에 상장 철이 있었죠. 근데 우리 딸녀는 학교를 왜 가나 몰라. 밥만 먹으면 천하가 학교 간다고. 공부 징그럽게 못해. 아이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책상에 앉으면 자세가 딱 나옵니다. 뭔가 공부할 것 같아.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책상에 앉으면 왠지 그게 지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우리 딸이 책상에 앉아있잖아요. 어색할 수가 없어. 그게 걔랑 안 어울려. 책상이 우리 딸하고 딱 어울리는 자리가 어디냐면 침대입니다. 침대 누워있잖아요.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 내가 어느 날 우리 딸한테 물어봤다니까. 너는 왜 그렇게 침대를 좋아하냐. 아빠 침대가 날 빨아들여 일어날 수가 없디야. 딩고디 일어나질 않아. 공부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난 그래도 그렇게 못하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불행하게도 내가 우리 딸 성적표를 보게 됐잖아. 와, 70점짜리가 한 개가 없어. 60점, 50점, 40점 그래. 네, 우리 딸을 붙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아빠가 목사인데, 그래도 이 동네에서 아빠가 잘 나가는 목사인데, 아빠 체면 생각해가지고 70점 한 번만 맞아갖고 와봐라. 우리 딸이 날 쳐다보더니, 아빠, 70점 맞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런 얘기 허드발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 데리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아, 넘 얘기라고 시키니까 하지 말라니까 나 속 터져 죽어가지고 그냥. 내가 어느 날 우리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가 네 길이 아닌갑다. 아닌 걸 일찍 포기하는 게 나니까 때려치고 아빠랑 같이 은혜 받으러 댕기자. 학원은 못 보내봤어도요. 기도원은 수차 데리고 댕겼어.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원은 어마어마하게 데리고 댕겼는데 얘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도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도 들려준 음성을 듣고요. 애가 방언이 터진 거야. 중학교 때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더니 애가 이상해졌어. 책상에 앉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늦은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딸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아, 있는 뭐지 집에 애가 불도 안 끄고 자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요. 애가 책상에 앉아있어. 내가 얼마나 놀래. 원래 우리 딸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침대에 있어야 되는데 책장으로 위치동이 되니까 내가 얼마나 놀래. 우리 딸을 붙잡고 내가 물어봤다니까. 야,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그러시대?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셨대. 그러냐? 다른 음성은 없으셨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사용하고 싶어 하신대요. 근데 공부를 못해서 쓸 데가 없다고 그러신대. 그렇다고 공부를 해야 쓰겠디야. 공부를 해야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디야.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더라니까. 아, 어느 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공부 못하는 것들은 학원 보내지 말고 기도원 보내라고. 애들이 은혜를 받고 꿈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지. 그게 학원 보낸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엄마들 못 알아들어. 어느 날인가 그날도 꽤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 우리 딸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요. 아, 있는 무지 집에 불도 안 끄고 자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요. 얘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책상에 엎어져서 엉엉 울어. 아, 왜 그렇게 우냐. 공부가 힘들면 하지 마라. 이게 울면서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네가 공부 안 해도 우리 집안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울면서까지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딸이 엉엉 울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과목은 해볼만 허디야. 드립다 외면 되니까. 근데 수학은 도저히 못 하겠대. 그렇지.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것이 곱하기 나누기 하려니까 얼마나 대가리 터지겠어. 아빠 수학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수학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서 엉엉 울고 있어. 아유, 그런 나라에 있으면 나도 벌써 이민 갔다, 벌써 이민 갔다. 한 달이나 지났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저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분은 20대 후반에 이 카이스트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은 천재입니다. 미국 스탠포드에서 포스트 닥터까지 다 하신 분인데 평생 일할 직장도 잡았어. 이제는 먹고 살 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 근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 가서 내 백성을 깨우라는 음성을 들으시고서 다 때려친 거야. 정말 미국에서 다 때려치고 들어가신 거야.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학교 하나를 세웠어요. 학교에서 이제 애들을 가리키고 이 학교를 운영하고 이런 선교사님이셨는데 내가 그 선교사님 만나서 얘기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아, 선교사님 중국에도 수학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있는데 어렵대. 아 그러면 안 되겠다고. 아, 왜 그러시냐고. 우리 딸이 수학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그 나라 수학 없으면 유학 보내보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괜찮대. 보내면 된대. 그 나라는 문과와 이과가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문과를 선택하면 수학 안 해도 대학 가는 길이 있다고. 아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딸에게 전해줬잖아요. 우리 딸이 당장 유학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수학만 안 하면 살 것 같대.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던 해 중국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나이던 우리 아들도 자기도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둘을 같이 보냈잖아요. 애들이 은혜 받았잖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잖아.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걸 알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더라니까.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되더니 지가 지네 학교에서 1등 했다고. 어느 날 고3 되더니 지가 전교 회장이 됐다고. 아 그러더니 진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내일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능 시험 보는 날인데 아빠 기도해달라고. 그래 가지를 기도했더니 애가 북경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한 400개가 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면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1500개가 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에 우리 딸이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북경시 교육인민위원회가 주는 장학금 받아가면서 공부를 잘 했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됐더니 그부 선교사님이 나를 또 보제.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국제학교인데 그 국제학교에 선생님을 뽑는데 한국 애들을 담당하는 한국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을 뽑는데 우리 딸이 마음에 드니까 학교로 좀 보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취직이 돼가지고 중국에서 국제학교 선생 노릇을 해요. 우리 딸이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다고 이제는 선생 그만두고 교감 노릇하고 있어. 네, 우리 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어지는 사람이야. 여러분 집안에 우리 딸년처럼 침대만 좋아하는 것들 있는 사람들 그때그때 가면 해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오늘 공부보다고 속세에 있는 거지 앞으로도 그럴 거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 아, 될 것 같은데 소망 가지는 건 누가 못해. 안 될 것 같은 날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일어서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게 딱 맞아야 오늘 끝난다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 될 것 같은데 소망 가지는 건 누가 못해요. 계산해서 답 나올 때 소망 가지는 건 누가 못해. 계산해도 답 안 나와.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일어설 겁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잖아요. 우리 한밭제일교회 교인들 항상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아들놈이 그 딸놈이 그게 그의 속세이고 사는 거죠. 이제 세월 지나면 괜찮아져.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 어떻게 되라고 욕하지 말고 칭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 송파구에 32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교회 지금까지 담임하고 있는 목사예요. 이제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인이 아무도 없어. 아, 그러고 살 때인데 아유 혼자 예배 오래 드렸어요. 혼자 예배 드려보셨어요? 나 혼자 예배 많이 드려봤거든요. 혼자 예배 드릴 때 제일 큰 고민이 뭔 줄 아세요? 설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고민이야. 혼자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해야 된대 말아야 된대. 어느 날 내가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혼자 예배드리는데 설교해야 된대요 말아야 된대요 그랬더니 그냥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 미친놈 마냥 아무도 없는데 혼자 열심히 떠들고 살았다고 어느 날 내가 설교 중간쯤 했는데 누가 진짜 문 열고 들어왔어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그냥 계속 해야 되나 아 그러고 살 때 아, 예배 혼자 드릴만 해요 그냥 기도도 혼자 하고 설교도 혼자 하고 찬송도 혼자 하고 근데 교동문은 둘은 있어야 쓰잖아 그러면 사회자 거 내가 읽고 내려가서 회중 거 읽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예배 드리고 살 때인데 근데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교회를 놀러 왔어요 평일날 그러더니 날 보더니 너 앞으로 뭐 하고 살 거냐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 돼야지 그러더니 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21세기 산업 분포도를 봤는데 거기가 교회가 사양 산업에 분류돼 있대요. 2000년이 넘어가면 교회가 점점 안 되는 거니까 너 집안 말아먹기 싫으면 빨리 그만두라고 그러더라고. 맞아. 앞으로 교회 점점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맞아. 앞으로 교회 점점 안 될 거야.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는 될 거야. 왜?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 죽음을 지니 이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얘기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교회 다 문 닫아도 우리 교회는 된다. 대전에 있는 교회 다 문 닫아도 한밭제일 교회는 된다. 시작! 좀 믿어주는 표정으로 한번 해봐. 믿어주는 표정으로 좀 얼굴 좀 환해가지고 조금만 더 그게 대전에 있는 교회 다 문 닫아도 한밭제일 교회는 된다. 시작! 대전에 있는 이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 목회자라기로 소문난 분이잖아요.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있는 사람들은요 꺾이지 않습니다. 소망의 진이가 일어서고 싶은 거잖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났더니 어쩌다 한 명 새신자가 오는데 아우 그 삼각교회 그냥 그저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에다가 교회를 개척해놓고 의자 10개 갖고 앉아있으니까 의자 요거 반만한 의자 10개 놓고 이게 20평이니까 여러분 33평 아파트에 거실이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 거기도 이제 처음 목회를 할 때인데 어쩌다 새신자 한 사람 와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느냐면 허리꼬부라지는 할머니 어디 멀리 있는 교회는 가도 못해 집 앞에 있는 우리 교회 오시는데 그 지팽이 하나 들고서 지하 내려오려고 다리를 후두루들 떨어가면서 그 계단 내려오면요 뒤에서 따라오려면 숨이 팍팍 막혀 이런 할머니 한 분 오셨어 어쩌다 또 새 가족 한 사람 왔는데 뱃속에 애기 하나 넣고 애기 걸켜다니는 새댁 하나 왔어 이게 신방 가보잖아요 다 반지하방으로 겨들어가 2층 3층에서 예배드려본 적이 없어 그 삼각교회는 왜 그렇게 다 거지 같은 사람만 오나 몰라 나도 거지인데 거지 같은 사람만 앉아있으니까 신방 가서 예배드리잖아요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주면 그냥 빈손으로 돌아와야 돼 이런 사람들만 와 앉았어 얼마나 속이 상한가 몰라 365일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부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부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왕건이 같은 사람도 하나 있어야 우리도 이제 먹고 사는데 하나님 이렇게 그지 같은 사람만 있어가지고 안 되니까 부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부자를 보내주시옵소서 365일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 제목 하나야 하나님 우리에게 부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부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큰 교회들은 부자도 와 근데 상가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들은요 어쩌면 그렇게 그지 같은 사람만 오나 몰라 주여 나도 그지인데 저 사람들도 그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부자를 보내주시옵소서 365일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심히 불쌍히 여기시면서 들려주셨던 세미한 음성이 뭐냐면 구영아 부르시더니 너네 교회 부자는 안 간다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속이 상한가 몰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네 교회 부자는 안 간다 근데 네가 기도하면 부자는 될 거다 그 다음날부터 소망이 생겼어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 집사님 오늘은 돈이 없어서 너네 집 반지하방에 살지만 언젠가는 내 집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최 집사님 오늘은 돈이 없어가지고서 막나 돈 끌어다니고 이자 내느라고 허덕이며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이자를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저 박 집사님 오늘은 적자 인생을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흑자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유함의 은사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평생 짊어져야 될 가난의 짐을 당신이 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가난의 짐 다 지었으니까 너는 부유하게 살아, 넉넉하게 살아.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딱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야. 아, 내가 지금은 이렇게 그지같이 초라하게 살지만 언젠간 내가 부자가 될 사람이구나. 나는 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시작. 믿어지는 표정으로 좀 해보라니까. 나는 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시작. 내가 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는데 이걸 모르고 현창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지금은 내가 가난하고 그지 갖고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쳐대면서 카드에 이자 내느라고 정신없지만 언젠간 내가 부자가 될 사람이구나. 이게 믿어졌다니까. 이게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오늘은 내가 돈이 없어도 쩔쩔 매고 살아가지만 언젠가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서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부유함의 은사를 더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주시는 분들 더 크게 아멘.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없어 보인다고 깔 보지 마라. 시작. 없어 보인다고 깔 보지 마라. 내가 지금은 없어 보이고 이러고 살아가지만 5년 후에 10년 후에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측이 알아.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부유함의 은사를 도와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러던 어느 날 그 반지하방에 살던 집사님이 내 집 샀다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예배 입주 예배 드리던 날 내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 그 반지하방에 살던 사람 하나님이 쭉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반지하방에서 예배 드릴 때는 등허리 햇빛이 쬐는 적이 한 번이 없거든. 근데 그 2층 3층에서 예배 드리니까 등허리 햇빛이 쬐니까 따뜻한 게 얼마나 좋은 뭔가 몰라. 그날 내가 예배드리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짜장면 내가 다 샀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요즘에도 이사 간 사람 신방 가면 그날 내가 짜장면은 내가 가능하면 살라고 애를 써. 왜? 그날 그 가난하게 살던 시절에 부유함의 은사를 더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잘 살게 해주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그때는요 우리 교인들 차 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그 티코 타는 사람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가 늘 모시러 봉고차 끌고 돌아댕겼다고. 수요 예배가 7시 반이잖아요. 그럼 6시 조금 넘으면 차 끌고 나가가지고 지하철 공사장 돌아댕기면서 그냥 한 1시간을 돌아댕기면 할머니 권사님 두 분 모시고 와. 그럼 그냥만 두 분 모셔다 예배 드린 다음에 또 두 분 모셔다 드리듯 또 가야 되잖아. 그리고 모셔다 드리고 오면 수요일날 저녁을 먹어본 적이 없어. 내가 운전을 얼마나 많이 하고 다녔는지. 우리 교인들이 차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생활기록부에 썼더라니까. 아빠 직업 목사 하는 일 운전 그렇게 딱 써놔서 밤낮 운전만 하고 다니니까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 차 샀다고 차를 끌고 왔어. 야, 그 차를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그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말이요. 그지까지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차를 주신다 싶어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그 차 끌고서 그냥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가득 넣어줬다니까.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그 그지까지 살던 사람들 하나님의 부유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니까 하나둘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집 샀다고 이사가고 차 샀다고 감사하고 자녀들 유학 보낸다고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얼마 전에도 밤 10시나 돼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나 여기 사무실에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5분 후에 좀 내려오시라고. 그저 내려가 봤더니 우리의 권사님 내외분이 자동차 샀다고 끌고 와서 목사님 축복기도 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좋냐고 그랬더니 벤츠 S클라스인데 1억 9천 줬다대. 그런 차를 뻑 갖고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난하고 빚지고 허덕이고 이자내고 살아가는 거지 앞으로도 그럴 거냐 그 말이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보이고 계산해서 답 나올 때 소망 가지는 건 누가 못해. 아무리 계산해도 답 안 나와.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는 게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유함의 은사가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없어 보인다고 깔보지 마라. 시작. 없어 보인다고 깔보지 마라. 내가 지금 이러고 살지만 말이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일이 날 줄 알아.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소망을 잘 갖느냐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내가 1976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전학 갔거든요. 조치원에 살다가 예산에 살다가 저희 서울로 전학 갔는데 그래서 전학 가서 사는데 방 한 칸에 조그마한 방 한 개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거기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남매예요. 형님하고 저하고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이 사남매가 이제 같이 누워 자면 발 뻗을 데가 없을 만큼 방이 좁아. 침이 없습니다. 옷이 없으니까 옷장이 필요 없지. 1년 내내 추리닝 한 벌 입고 살았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졸업사진 보면 내가 추리닝 입고 있어. 벽에다가 못 박아가지고서 추리닝 걸어놨다가 아침에 입고 가고 저녁에 잘 때 걸어놓고 이러고 살 때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내가 눈을 떴는데 우리 어머님이 문고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왜 그러신가 몰랐어요. 나중에 철이 들어 알고 보니까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당신 발 뻗을 데가 안 나와. 애들이 발 뻗고 자면 당신이 쭈그리고 있어야 돼. 그만큼 좁은 방에 살 때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러고 사셨는데 어느 날 이사가재. 어차피 방 한 칸이요. 근데 그보다는 조금 큰 방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뭐 이삿짐 센터 필요 없지. 애들이 하나씩 들으면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 이사 가가지고 사는데 어차피 방 한 칸이에요. 남이 쓰다가 버린 책상 두 개 주워다 놓고 옷장 하나 주워다 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 때요. 그때 내가 중학생이 되고 우리 형님이 고등학교 댕길 때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사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우리 엄마가 없어졌어요. 아니 분명히 내가 잘 때는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없어졌어. 아니 엄마 어디 갔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들이 다 잠이 들면 중학교 댕기고 고등학교 댕긴 애들이 똑바로 누워 자는 거 아니잖아요. 좌로 굴르고 우로 굴르고 굴러댕긴다고. 우리 어머님이 예민하신 분이거든. 아들들이 굴러댕기면서 잠을 자면 당신이 잠을 못 자. 애들한테 걷어채여가지고 그러면은요 일어나셔. 일어나셔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교회 오셔가지고 이 장의자에 누워 주무셨어. 이 장의자에 누워서 주무시다가 기도하시다가 그러시다가 새벽 기도까지 하시고서 집에 오셔가지고 아침밥 지어 먹어서 애들 학교 보낸 다음에 당신 혼자 빈방에서 잠깐씩 주무시던 시절이에요. 이제 방학이 됐네. 방학이 되니까 가난한 집애들 어디 안 가잖아. 그래서 이제 집에 다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꿈을 참 잘 꾸셨습니다. 좋은 꿈을 꾸시는 날이면 일어나셔서 늘 혼자 찬양을 들으셨어요. 제가 어머니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찬송을 배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좋은 꿈을 꾸실 때마다 늘 혼자 일어나 부르셨던 찬송.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패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 인생의 한밤중을 살아. 미장원 한번 못 가보고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없는 살림, 그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장차 큰 은혜 받을 표호니. 여러분 그 찬양의 2절 가사 아세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 인생의 한밤중을 서럽게 살아가지만 장차 큰 은혜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찬양하면서 하셨는데 어느 날 저녁에 다 모이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예배 드리자고. 아니,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무슨 예배 드리냐고. 예배가 별 거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게 예배지. 다 아프죠. 다 사람 매어 무릎 꿇게 앉혀놓고서 매일마다 저녁에 예배를 드리세요. 그 예배를 드리시면서 성경 크게 소리해서 읽게 하시고서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부르시나 몰라. 열심히 찬송하신 다음에 기도를 하시는데 매일마다 우셔요. 근데 기도하시면서 우시는데 똑같은 기도를 매일마다 반복을 하셔. 얼마나 똑같은 기도를 오래 하셨는지 내가 그 기도를 다 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먹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입히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 당신이 맡아주시어서 나중에 그 댓글자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까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어머니 기도야. 밤낮 그 댓글자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셨소. 세월 지나가지고 우리 형님이 대학교 졸업하고서 이제 대학 다 졸업을 안 했더니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너가 앞으로 뭐해 먹고 살 거냐고. 우리 형님이 목원대학교 졸업했어요. 이게 뭐해 먹고 살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옆에 계시다가 공무원 시험 봐라. 공무원이 제일이다. 전쟁 나도 월급 나오는 건 공무원밖에 없다. 아파트 사면 다 공무원들이 사는 거요. 아 그러냐고. 우리 형님이 또 공무원 시험 본다고 이 공무원 대전에 있는 공무원 학원 가가지고서 열심히 시험 공부했다니까. 근데 시험만 보면 떨어져. 시험만 보면 떨어져. 계속 떨어지더니 어느 날 때려쳤어. 도저히 못 해먹을 때야. 왜 그렇게 떨어지겠어요? 우리 어머님은 뭔자 되게 해달라고? 사자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원자 갖고 안 되는겨. 계속 떨어져. 우리 형이 포기했어. 그러더니 어느 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또 모여가지고 해서 그럼 너 뭐 먹고 살 건데? 그때 우리 형님이 자기 친구들 학교 선생님 하는 애들 잘 사는데 나도 선생님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선생님들 참 훌륭한 분들이라고 너 학교 선생님 한번 하라고 알았다고 나 선생님 할 거라고. 아 그러더니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발령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천안에서 학교 선생님 해. 학교 선생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교사라 그래. 그때 글자가 사자요. 교사도 끝발 괜찮아요. 우리 형님은 교사가 돼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둘째인 저는 뭐 돼서 살아요? 목사 돼 살잖아. 목사도 그때 글자가 사자요.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게 보면 나보다 행복한 목사를 못 만나봤습니다. 제가 참 뱃속 편하게 사는 사람이요. 이게 주일날 낮 예배 복장이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이제 차 타고 그 나와. 그럼 이제 이번 주는 여기 오늘은 여기 한밭에 대전에 왔고 지난주는 충북 괴산에 연합 집회 하러 갔다 왔거든요. 나가. 그럼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한 6분 계세요. 그분들이 알아서 교회는 잘해. 저는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부목사님들 만날 일도 없고 부목사님들은 4층에 살고 나는 3층에 살아. 일주일 내내 만날 일이 없어. 주일날 볼 때가 태반이야. 그래도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가. 우리 교회는요 회의도 없어. 뭐 회의할 게 있어야 회의를 하지.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주일날 광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럼 아 예 그럼 끝난 거예요. 그것 갖고 무슨 논의할 일이 없어. 우리 교회는 속 시기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속 시기는 사람이 없는지 한 번은 여자 집사가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속 안 새기면 아무도 속 안 새긴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조용히 살아. 조용히 살아. 둘째인 저는 목사 돼서 참 행복하게 잘 삽니다. 여러분이 봐도 편안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참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요. 근심 걱정 없이 살아. 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있어요. 제 남동생은 공부를 잘 했습니다. 걔는 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했어. 그랬더니 지가 사법고시 한번 보겠다고 그러더라고. 졸업하자마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옆에도 계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시 공부하다가 집안 말아먹는 것들 여럿 봤다. 공무원이 제일이다. 전쟁 나도 월급 나오는 건 공무원밖에 없어. 이 공무원 시험 보라고. 우리 어머님이 옆에 계시다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애가 사법고시를 보겠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라도 밀어줘야지. 너 공부하라고. 엄마가 열심히 기도할 거라고. 아, 그러더니 진짜 그때 저 신림동에 관악구 거기 이제 서울대학교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고시 공부하다 앉아있더만 대학교 졸업하던 그 해인가 그 다음엔가 시험 봐가지고 전국에서 3등으로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판사했어요. 여기 대전 지방법원에도 와 있은 적 있어. 올 2월 달까지 서울 서초동에 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 했어요. 그러다가 로펌에서 스카우트제이가 늘었다고 지금은 로펌에 가서 변호사 하고 있어. 내 동생도 끝에 글자가 뭔지 알아요? 사자요. 내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일찍 시집가서 사자 되기는 틀렸어. 근데 우리 여동생 남편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사위. 사위도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리고 굉장히 이뻐하셨는데 이 사위는요 이름 되면 알만한 큰 회사 과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회사 그만두대. 그래서 왜 그만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창업해서 사장이 되고 싶대. 그러더니 진짜 회사 그만두고 창업해서 사장이 됐어요. 나 사장인 줄 알았지. 근데 명함 주는데 보니까 거기에 대표이사라고 써있더라. 대표이사. 우리 어머님이 인생의 한밤중을 사시면서 방 한 칸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세월 지나니까 눈으로 보여지잖아. 될 것 같은데 소망 가지는 건 누가 못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그 믿음 갖고 일어설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될 것 같은데 소망 가지는 건 누가 못해. 안 될 것 같은 날도 가져야 되는 게 소망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말이다.
제대로 좀 해봐요. 언제 집에 가려고 그래요? 이게 박자가 딱 맞아야 끝난다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될 것 같은데 소망 가지는 건 누가 못해. 안 될 것 같은 날도 가지는 게 소망이에요. 항상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은 안 가지만 옛날에는 저 서울의 청계천 8가 9가 황학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시장 사람들 열댓 명하고 매주마다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렸었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 대표교도를 시키잖아요.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려. 차주찬 집사라고. 그냥 말은 대표교도 시키면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 교회와 이구영 목사님이 오대양 육대주를 선교하게 해달라는 거야. 아, 난 그 기도 들을 때마다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요. 저 집사님 내 사정 너무 몰라. 오대양 육대주는 한밭제일 교회처럼 큰 교회 목사님들 가시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 월세나 안 밀리게 기도해 주어. 궁지렁 궁지렁 퀴렁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대표교도만 시키면 무조건 오대양 육대주를 찾아 그러면서 세계 선교를 해달라고. 아, 그 기도 들을 때마다 나는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요. 아, 오대양 육대주는 큰 교회 목사님들 가시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 월세나 안 밀리게 기도해줘. 우리 궁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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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있었어. 근데 이 집사님 지치도 아니요. 대표교도만 시키면 무조건 오대양 육대주를 찾으셨는데요. 어느 날 그 기도가 믿어졌어. 오대양 육대주 찾았는데 그날이 그게 믿어지고 난 날 내가 교회 와가지고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가 강대상 뒤에 다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세계지도 하나를 그려다 놨다니까. 세계지도를 바라보면서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돈이 없어서 단돈 5만 원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오대양 육대주를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날 뻘떡 일어나가지고 미국을 붙잡고 안수기도 하고 중국을 붙잡고 안수기도 하고 일본을 붙잡고 안수기도 하고 열심히 안수기도 하면서 여기에 선교사를 보내게 해달라고. 미친놈이지, 미친놈이지.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도 안 들는데 그것도 못해. 그냥 한번 해는 거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 20년 전인가 내 친구 목사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얘는 어디서 온 놈이냐면 저 카자흐스탄 시베리아 벌판 끝자락에 영하 30도 내려가는 그 도시에서 빠볼로다르라는 도시에서 선교사 하면서 그 교회를 개척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서 오후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조그마한 삼각교회 그 몇십 명 모이도 않는 교회 목사한테 야 이 목사 내가 한국에 와서 여러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봤는데 너네 교회 주님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해 좀 오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혼자 오지 말고 찬양팀을 다 데리고 오래. 내가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죠. 우리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내가 괴정동에서도 산 적 있어. 중리에서도 저 중리동에서도 산 적이 있고 터미널 뒤에 내가 여기 괴정동에 살 때는 그 백운 성결교회 거기 이제 몇 번 나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충청도 말로 알았다는 말은 꼭 간다는 말은 아니야. 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알아들었다 그런 얘기지 내가 간다는 말은 아니야. 근데 이 무식한 놈이 충청도 표준말을 몰라고 보고 말이요. 간다고 잘못 알아들은 거요. 아, 그러더니 이메일이 왔어. 언제 올 거냐고. 아이고,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견적을 뽑아봤지. 그런데 애들 10명 데리고 가는데 1,500만 원 들더라니까. 삼각교회 목사가 1,500만 원 어딨어. 근데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 내 주일날 광고했다니까. 이 시베리아 볼판 끝자락에 영하 30도 내려가는 도시인다고 빠블로다를 그 도시가 거기서 우리 교회 오라고 초대가 왔는데 내가 거기 좀 가야 될 판인데 거기 가만히 서 있으면 이게 머리 깨진댄다. 이게 하도 초가 대가리 깨진다는데 내가 거기 가게 생겼는데 이게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분명히 5대양 6대주에 기도한 사람 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지금 가게 생겼으니까 5대양 6대주에 한 번이라도 입 밖에 낸 사람 돈 내라. 당신들이 돈 내야 내가 간다. 그리고 내가 광고했다니까. 그랬더니 진짜 그 다음 주에 1,500만 원 헌금이 됐어요. 그거 갖고 갔었잖아요. 얼어 죽을 뻔 났었어요. 그리고 사람 열심히 부흥이라고 왔지. 아, 그리고 왔는데 한 몇 달 지났는데 이메일이 또 왔어요. 우리가 가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부흥회를 했는지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생전 안 하던 전도를 온대. 전도를 해가지고 그 조그만 예배당이 몇 터지게 생겨가지고요. 옆에 있는 태권도 도장을 수리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고 쳤으니까 수리비 물어내라고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또 몇백만 원 한번 보내줬잖아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5대양 6대주를 다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해외 선교에 쓴 돈이 한 6억 원 되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해서 답 나올 때 손만 가지는 건 누가 못해. 아무리 계산해도 답 안 나와. 그래도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일어날 겁니다. 이 한밭지할 교회 와보니까 이 소망의 사람들로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들여보내잖아요. 여리고성에.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정탐꾼들이 다 간첩질하다가 나오다가 붙잡히게 생기니까 누구 내 집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라합한테 가서 솔직히 얘기하지요. 우리 간첩이다. 네가 신고하면 우리 가. 근데 네가 우리 숨겨주면 나도 너 숨겨줄게. 그리고 얘기가 잘 된 거 아니오. 그런데 라합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내가 안다고. 내가 너네들 숨겨줄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얘기 잘 돼가지고 이제는 도망 나오면서 사인 하나를 합니다. 똑같은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군데 집이 라합의 집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라합의 집이라는 표시 하나를 하라고 그러지요. 그 표시가 뭐예요? 창틀에 붉은 줄을 내려 거는 거잖아요. 라합이라는 여자는 붉은 줄을 창틀에 내려 걸고 그날부터 소망을 가집니다. 다 무너지는 속에서도 우리는 산다. 다 죽는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이 라합이 걸고 있었다는 붉은 줄. 이 붉은 줄에서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 정탐꾼들이 먼저 와서 붉은 줄이 나부끼는 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라합의 식구들을 싹 끄집어내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라합이 걸고 오셨다는 이 붉은 줄, 이 붉은 줄에서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붉은 줄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는 거요? 돈의 소망을 두고 외모의 소망을 두고 자식의 소망을 두고 그러고 살아가니까 대한민국 자살률 세계 1위 나라입니다. 이렇게 잘 살면서 이렇게 불행한 나라일 수가 없어.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들도 꽤 앉아있구만. 이 전 세계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는 핀란드고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래요. 근데 수학 경시대를 하면 이 두 나라가 늘 1등을 하는데 불행지수가요, 행복지수 조사를 해보니까 핀란드에 있는 학생들은 행복하게 공부를 잘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애들은 불행하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돈의 소망을 두고 외모의 소망을 두고 아파트의 소망을 두고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이러고 살아가니까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소망의 대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항상 소망을 보고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욱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소망으로 삼고 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아멘. 예수를 소망으로 삼고 싶으신 분들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날도 예수를 바라보며 일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날도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날도 예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일어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소망을 기적처럼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며 살아갈 거라고 오늘 시편 71편 14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 그 소망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길이길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